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소제목이 그럴듯한 마침표보다는 행복한 쉼표를 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자로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리를 저의 제한적인 말과 부족한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 그를 다 전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럴듯한 마침표보다는 행복한 쉼표를 제가 읽었던 책의 소제목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혹시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든가, 아유, 전 목사님이 잘못 적용한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 양해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마침표를 만나죠. 사람들은 자신이 찍어 놓은 마침표를 옹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옭아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표가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마침표라고 한 것입니다. 쉼표는 마침표와 다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한번 숨을 고르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죠.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능동적으로 일을 대처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행복한 쉼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7장을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역사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행복한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근력을 키워서, 예수님을 좇아 살면 다른 인생을 살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은 제자들은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 말의 마침표를 찍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자막이 나오나요? 마가복음 6장 52절. 성경에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도 이렇게 무엇이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복한 쉼표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셔요. 한 여인을 만나신 이후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문을 크게 열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제자들이 이루지 못한 예수님의 행복한 쉼표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오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 제가 읽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분주한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좀 쉬고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종종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곧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에요. 어디 족속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수로보니게는 팔레스틴 땅, 그 오른쪽 지중해 쪽으로 해안이 있죠.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이미 마침표가 딱 찍힌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 구원이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죠.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놨어요. 더구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습니까? 예?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한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앞에 7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정결법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딱 볼 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마침표가 딱 찍힌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그럼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이런 마침표들을 의식했을까?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침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저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 와서 즉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즉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마침표를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침표에 갇혀 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마침표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맞아 하고 마침표를 찍은 데다가 같이, 그래 그게 맞아, 같이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덧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뎌진 것 같아요. 마치 제자들처럼 깨달음이 없고 무뎌진, 둔하여진 제자들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내 앞에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끝이야. 더 희망이 없어. 혹시 내가 그런 마침표를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세상의 마침표를 뛰어넘어 즉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딸이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하지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의 마침표를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즉시 나와 엎드립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렸어요. 세상의 마침표, 나의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발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만큼 엎드릴 수 있어요. 간절한 만큼.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만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셔요? 엎드리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혹시 새벽 예배 나오셔서 저를 찾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서유럽 목사가 왔는가? 의외로 제가 소속해 있는 수지사지구의 분들이 많이 새벽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출근을 9시가 아니라 8시, 7시 반 그 정도 할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와서 일찍 해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요. 간절하거든요. 어제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끝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5시에 눈을 뜨고 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설교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제 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간절한 만큼 엎드릴 수 있어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로 간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침표가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거 하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세상의 마침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구원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저주받았어, 문제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마침표에 따라서 이쪽 편에 줄을 쫙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직장에 다니냐, 얼마나 연봉을 받느냐, 그리고 얼마나 보기 좋은 외모를 가졌느냐.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키도 165가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네. 가끔씩 집에 가서 아내랑 말다툼이 벌어지면 아내가 키 갖고 뭐라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조금 크거든요. 2cm 커요, 2cm.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줄을 세워요, 그죠? 순위를 매긴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목매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이 마침표가 나를 살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좋은 학교, 번듯한 직장, 규모 있는 연봉, 보기 좋은 외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세상의 마침표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마침표에 갇혀있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엎드릴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서 엎드릴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듯한 마침표를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계층을 나누는 순위를 매기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는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침표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좋은 학교 못 갔다고 그래서, 번듯한 직장 못 갔다고 그래서, 연봉이 작다고 그래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께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제가 슬로바키아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더 잘 못해준 거.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는요, 순위를 매기는 마침표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참된 생명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그 은혜 붙잡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까? 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립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판을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생명의 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새 생명의 길 할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판을 뒤집어서 생명의 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이유도 없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판도를 바꾸신 거예요. 판도를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죠. 저도 두렵고 염려될 때 있어요. 우리 자신이 맞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삶의 정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사망의 판을 뒤집어 엎고 생명의 판으로 바꾸셨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렇게 믿어져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맞부딪히며 겪어야 되는 삶의 정황 속에서 그냥 그거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는 것이에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2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 이쪽으로 향하면 안 되죠. 너는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너는 개다. 이쪽으로 안 했습니다. 이쪽으로 했습니다. 너는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하신 얘기치고는 너무나도 몰인정한 얘기인 거잖아요. 실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대인들이 찍어놓은 마침표, 세상의 마침표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대개 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수그러들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믿었어요. 그렇죠? 네.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아니신가요? 새 생명의 길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믿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를 어디든지 보내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안 보내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신앙의 확신과 감격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필이면 그때가 신학교 때였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확신은 있는데 이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서는 그다지 왜 효력이 없는 것 같지? 자꾸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체념하고 타협하죠. 많은 경우 교회도 떠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때로는 이해해야 돼요. 제 신학교 동기 하나도 교회를 떠났어요. 저한테 선언했어요.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10년 동안 슬로바키아에 있을 때 꾸준히 후원을 해줬어요.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주님께서도 아세요. 그러면서 때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주님의 훈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나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내보내세요. 그냥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구원의 감격 하나 가지고 그냥 쭉 살게 하시지 않고요.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장 안으로 우리를 툭 던져버리세요. 그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제가 슬로바키아 10년 사역을 마치고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지내면서 더 감사했어요. 좋은 마을장님, 목자님, 좋은 교인들이 얼마나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안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쁨도 나누시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던져 넣으실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는 마치 거기서 주님께서 눈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오늘 27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실력을 키우라고 하셔요. 그 일을 감당할 근력을 키우라고 하셔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훈련에, 믿음의 훈련에 여인이 답하죠.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침표 맞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 거 맞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감격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을 놓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주님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 붙잡고 살게 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나 자신을 개로 여기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그 은혜 하나 붙잡고 살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하나 갖고 살아보겠다는 이 다짐, 그것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만 주신다면 지금 저의 삶의 현실 크게 변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나를 살리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이쪽 편에 줄을 쫙 세워요. 그리고 순위를 매깁니다.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5등까지만 들어오라고 그래요. 저 못 들어가요. 5등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 맨 뒤에 한번 서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맨 앞에 세우더라고요. 1번.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할 뻔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자꾸 제 친구들이 놀리는 게 너 1번이라고. 뒤에 쓰고 싶었어요. 군대 갔더니 뒤에 세우더라고요. 키 큰 애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래도 뒤에 서봤어요. 세상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순위를 매기고 딱 잘라버려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 하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듣고자 우리를 믿음의 훈련으로 내동댕이 쳐버리셔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셔요. 주님께서. 그리고는요 우리가 행복한 쉼표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훈련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의 훈련 잘 받으라고. 믿음의 훈련 잘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께서 훈련 잘 받으라고 은혜를 주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그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우리는 또 쓰러지죠. 그렇게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또 오셔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번 더. 아,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고 하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더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생각하신 데까지 더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이 예수님을 흡족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더 넓게 열어나가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럴듯한 마침표가 아니라 행복한 쉼표의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현실이라는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세요. 힘들죠. 거기서 신앙의 근력을 키우도록 하십니다. 운동선수들이 처음부터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근력을 키워요. 어느 정도 근력이 갖춰지고 나야지 기술을 배우는 거.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신앙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현실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럴듯한 마침표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마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쉼표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침표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는 키가 작다고 머리가 없다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게 좀 신경 쓰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슬로바키아로 보내신 것 같아요. 슬로바키아 갔더니 대머리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키가 작건 키가 크건 뚱뚱하고 홀쭉이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마침표.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간절함으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 훈련을 통하여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